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지난 1일은 중국의 국경절이었습니다. 이날 중국 인민들은 엿새 동안 쉬었는데요. 연휴를 맞아 무려 8억 명이 중국 내 주요 여행지로 관광을 다녀왔다고 하네요. 이 중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행을 다녀온 건데요. 수도 베이징을 비롯해서 상해, 시안, 항저우 등 중국 인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10대 대도시에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상해의 한 관광지에는 무려 22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경찰이 일시적으로 이동을 제한하기도 했다네요. 관광지에 몰려든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중국인들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냐 하며 서로 신기해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10월 10일은 당창건 기념일이죠. 명절이다 말만 하지 말고 이런 날만이라도 통행증 없이 북한 전 지역을 자유롭게 관광을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GOD의 하늘색 약속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북한 청취자들께서 제대로 좀 소식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난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렸는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260여 개 공관을 담은 문서가 약 5년 만에 공식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례 검토, 보편적 정례 검토라고 하는 제도인데 4개월간의 검토와 논의 끝에서 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했다는 소식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네, 보편적 정례 검토요. 먼저 이게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영어 약자로 UPR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제 북한도 유엔 회원국들인데 유엔에 가입돼 있는 나라들은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인권 상황을 점검받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 2009년 그리고 2014년에 이어서 올해 5월 달에 세 번째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에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검토가 있었을 때 약 90여 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당국을 향해서 262개의 공고를 내놓았고요.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고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일단 검토를 좀 해보고
네.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 말 것인가 고민해 본 다음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약 4개월 만에 이런 그 검토 끝에 유엔에서 이제 북한 의견도 청취를 하고 다른 나라 의견을 종합을 해서 9월 20일에 260여 개 공고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네. 뭐 한두 개도 아니고 260여 개 굉장히 많네요.
네, 많죠. 네.
그러면 이 국제사회가 권고한 내용이 무엇이고 북한 당국은 어떤 입장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유엔에서 공식 보고서가 채택되기 전에 북한 당국이 즉각 거부한 권고 사항이 있다고 하죠.
네, 앞서 지난 5월에 이 유엔의 인권 검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날 회의에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262개 공고 사항 중에 63개 공고 사항은 즉각 거부를 했는데 한대사가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 공고 사항들이 적대 세력이 날조한 가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내용을 보면요. 북한 인권 문제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즉각 거부를 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면 북한 그 관리소라고 하죠.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하는 것, 성분에 따른 차별 폐지, 그리고 종교 자유 문제,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걸 허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즉각 거부를 했습니다.
탈북민으로서 이 내용은 네. 좀 뭐 사실이잖아요.
네.
네, 사실이고 정말 무엇보다 빨리 이게 개선돼야 될 사항인데 이거는 바로 거부를 했다고요?
핵심을 건드리니까 그건 거부다. 이런 입장이나
도저히 하죠. 이건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래요. 북한이 즉각 거부한 63개를 빼면 199개 권고 사항이 남는 건데 그러면 이 권고들은 받아들인 건가요?
이 중에 뭐 받아들인 게 있고 뭐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도 있고 이 중에서 이제 67개 권고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역시 거부를 한 내용은 북한 당국이 좀 지키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 형사 재판소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을 비준하라.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연루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준을 할 수 없겠죠.
네.
그리고 인도적 지원 기구들의 제한 없고 독립적인 행동을 보장하라. 그리고 수감 시설 내 여성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라. 이건 왜 거부를 했는지 좀 이해는
그러니까요.
안 되는데 이런 건 수용 못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도 주장이 비슷합니다. 이 북한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정치적 동기와 편견을 가진 이 공고안들은 항상 거부 대상이다. 이런 논리를 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또 국제노동기구 가입,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집행 동결, 고문방지협약 가입, 국가인권기구 설립 이런 쉬운 6개 공고안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는 밝히지 않고 주목한다고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국제회의에서 주목한다 이거는 사실상 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가 개선하기를 바라는 262개 인권사항 중에 130개를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요. 절반 가까이를 거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북한이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힌 권고는 어떤 건가요?
네, 북한이 아직 가입하지 않는 뭐 인권조약 가입을 검토하겠다. 뭐 조약 가입하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 국제사회의 대화 협력 촉진 등 뭐 이런 건 협력하겠다 하면 되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것 또는 핵심적인 인권 사항에서 벗어난 132개 공고안은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고안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이미 이행되고 있거나 향후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인권 개선과 관련해서 이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건 거부를 하고
네.
검토하거나 노력하겠다는 이런 내용만 수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룬 유엔 인권 이사회의 분위기도 좀 궁금하네요.
네, 뭐 북한은 뭐 이 사회주의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데
네.
밖에서는 그러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한 각 나라 대표들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 17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제 회원국들이 참여를 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중대한 인권유린 행태를 깊이 우려하면서 개선을 촉구를 했습니다. 먼저 호주, 오스트랄리아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자행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개탄한다.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길 촉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체스코 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참혹한 인권 침해에 심히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등 유엔 기구들과 의미 있는 관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인권 개선에 유엔 기구들과 협력해서 관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 대표도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단마르크, 즉 덴마크 대표도 북한 정부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중단할 걸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이 주저하지 말고 국제법에 의해 유엔과의 관여에 나설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국제 무대에 나가면 인권 문제 때문에 사실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네.
근데요, 북한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 권고 사항도 사실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앞에 뭐 사실 지키기 그리 어렵지 않은 권고 사항인데 잘 안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유엔의 보편적 정례 검토, 그러니까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게 약 5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북한은 2009년에 첫 번째 열린 그 인권 검토에서 67개 공고안 가운데 81개 공고안을 수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다 잘 이행이 제대로 이행이 좀 잘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는 아니고 이제 뭐 일부 되고 안 한 것도 있고 좀 그렇죠. 이렇게 있고요.
81개 공고안을 수용했는데 네. 수용한 걸 만약에 다 실행을 했으면 지금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네. 200개 넘는 공고가 나오지 뭐 좀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네. 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북한 네. 주민들은 진짜 북한 인권 상황이 오 네. 개선됐다라고 체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두 번째 심사할 때는 268개 공고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13개를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또 국제인권단체들이 쭉 감시를 해요. 그러니까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이 지난 1월에 북한이 2차 때, 그러니까 UN의 인권 정례 검토 수용했던 공고안을 이행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실천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인권 개선 권고 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참.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올 가을에 지금 태풍이 많이 일어나서 한국에서도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10월 달에도 지금 태풍이 일었는데 이게 이제 가을, 북한에서는 가을이라고 하잖아요. 추수기 때 이제 태풍 피해가 와서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 미영 씨도 더 잘 알겠지만 어떻게 현재 대응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달에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관통했잖아요.
네.
여기 한국에도 정말 피해가 컸는데 북한 내륙도 관통하면서 피해가 꽤 크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이거 보도를 했어요.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을 해서 이제 한국에도 큰 피해를 줬는데. 이게 이제 경로가 수도권에 인접해가지고 북한 내륙을 관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황해 남북도에서 평안 남북도 이렇게 관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살림집이 침수가 되고 공공건물도 붕괴가 됐고 약 4만 6,200여 정부의 농경지가 침수가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내부 주민들이 전하는 소식은 이보다 훨씬
그렇죠.
심각해서 네. 이게 복구 작업이 끝나면 뭐 인명피해나 농경지 피해 규모도 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네. 태풍이 근데 지금 지나간 그 지역을 보니까
네.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를 이렇게 쫙 관통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참 지금 추수철인
네.
거잖아요. 가을인데 이게 식량 생산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해 남북도 평안 남북도 하면 예를 들면 재령벌도 있고
네.
숙천벌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주요 곡창지대인데 북한의 곡물 생산의 한 60%를 담당하는 서해안 지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지역이. 그래서 이제 북한 식량 생산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초가을에 닥친 재해라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태풍의 그 바닷물이 방제조를 넘어서 또 곡식들한테 타격을 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 방송에서도 이게 이제 북한 식량 생산의 태풍 때문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영국 BBC 방송은 북한이 올해 또 최악의 가뭄도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물도 많이 타버렸는데 또 추수기 때 북한을 태풍이 덮쳤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나갔고 뭐 피해를 봤어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복구를 해가지고 좀 피해를 최대한 최소화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복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게 뭐 이렇게 피해가 크면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방송에서는 당의 주요 간부들, 정권기관 일꾼, 도당위원장, 무력기관 지휘관들이 피해 현장에 나가서 복구를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물조가 부족해서 현장 복구가 미뤄지고 있고 결국 늘 하는 거죠. 자력갱생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 손으로 현재 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참 복구 작업하다가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 봐도 우려가 되기도 하네요.
네.
북한 주민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자도 부족하고 여기에 큰 물까지 지금 들어서 식량난 위험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주민들이 이제 수해복구 총 동원하라는 최고 지도자의 긴급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삿과 갱이를 들고 지금 복구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주민들은 태풍보다 태풍 이후가 더 끔찍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한국 정부는 이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국민들에게 뭐 여러 가지 보상이나 지원이 네. 또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이런 거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뭐 한국 뉴스 보면 좀 피해가 심각하다 그러면 국가가 뭐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해서 네. 지원도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작물들 피해 보면 보상을 해줍니다.
네.
저도 농사를 집에서 짓고 네. 있어서 그 다 조사해 가요.
아,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네,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보상해 주고요. 개인 보험 이런 것도 해주고 뭐 지금 돼지 이런 것도 병 걸리면
네.
뭐 사가지고 뭐 정부가 바이러스 비루스 검사 이렇게도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은 피해 지원은 고사하고 이게 복구하라고 총 동원령을 내려서 주요 시설 복구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용 씨도 더 잘 알겠지만 지금 막 거리와 마을에 방송차 다니면서
네.
자력갱생 강구분투 빨리 복구하자 막 이렇게 할 것 같고 어려워도 참고 살면 행복이 온다 이런 말 하면서 자꾸 복구 작업에 지금 내몰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또 복구 작업도 복구 작업이지만 먹을 것이라도 좀 제대로 주면서 일을 네. 시키면 괜찮은데 그마저도 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강냉이도 좀 뭐 제대로 공급을 못 해줘가지고 굶은 채로 부역에 동원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이게 긴급 복구하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런 뭐 민가나 뭐 중요 시설보다는 수령 기념을 복구를 하거나 또 이런 그걸 먼저 복구
그게 지금
하도록
제일
하는.
네. 화가 나는 부분이죠.
네. 그런 모습도 지금 포착이
네.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주민들이 네. 생활이 안정되게끔 그쪽으로 먼저 복구가 시작이 돼야 될 텐데
네.
그 부분도 참 안타까운 것 같고
네.
또 이럴 때는 국가가 뭡니까? 이럴 때 자연재해나 이렇게 피해를 네. 입었을 때 진짜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물자 정도는 좀
그렇죠.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뭐 물을
참,
지원을 해도
네.
좋고 의약품도 좋고
그러니까요. 네. 맨날 공장이나 또 그래도 농촌 지역 여기서 네. 지은 농산물을 국가에 바치고 있는데
네.
그런 건 다 어디로 가나 모르겠어요. 이럴 때 쓰려고
네.
참 얘기를 드리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커지는데요. 북한 당국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자연재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북한 주민들을 좀 깊이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 인민 여러분, 지금 북녘 땅에서는 인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온갖 탄압에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김정은 집권 세력은 인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전쟁 노름에만 비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기 마련이며 역사적으로 항상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인민의 뜻이 궁극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현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을 뚫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실천하면서 이 어려움을 참고 뚫고 함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의 뜻을 지지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염원하는 수많은 남조선 인민과 뜻있는 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잡고 나갑시다.
국민통일방송이 보내드리고 있는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요. 잘 듣고 계시죠?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휘인이 불러요. 헤어지자. 내가 본 한국. 오늘의 이야기, 가을 여행 주간. 가을 여행 주간. 가을이 왔다. 여행 가기 좋은 계절이다. 고향에서야 여행이라고 해봐야 기차를 타고 친척집 가거나 김부자의 우상화 혁명 전적지, 유적지를 답사하는 게 전부겠지만 한국에선 명절 연휴나 휴가철, 또 계절마다 경치 좋은 곳이나 먹거리,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여행 가는 것을 즐겨한다. 비행기 타고 해외로 떠나는 여행도 있지만 국내 여행도 꽤 인기가 많다. 나도 간만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 주말 동안 강원도 효성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강원 효성마을은 1900년대 초에 활약했던 작가 이효석 선생이 나서 자란 마을이라고 한다. 모임 장소에 모여 관광버스를 타는데 요금이 절반으로 할인이 된다고 한다. 역시 정보에 능통한 팀장님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더욱이 요즘 여행 주간이라 유익한 정보를 다 알아보고 계획하신 거라 이번 여행이 더욱 기대가 된다. 가을 여행 주간이란 여행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축제나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제도 열고 입장료 무료나 버스 요금 할인 등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가는 강원 효성마을도 여행 주간 정부에서 추천해준 관광지이며 입장료 무료, 메밀꽃 축제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고 한다. 참 생각만 해도 즐겁다. 목적지에 도착해 숙소에 짐을 풀고 축제가 한창인 문화재 현장으로 나갔다. 이호석 생가 바로 앞 넓은 들판에 메밀꽃이 장관을 이루었다. 흐드러지게 핀 하얀 메밀꽃을 보러 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작품에 나오듯 소금을 뿌린 듯한 메밀밭 언저리에 앉아 바쁜 일상 속에 지친 마음을 문학의 향기로 적셔보는 듯한 모습들이다. 산 위로 계단을 올라 이호석 문학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학관 입구에는 이호석 작품의 책 모형으로 된 담장이 흥미롭다. 메밀꽃 필 무렵, 벽공 무한, 화분, 해바라기 등의 책 제목이 써 있었다. 이호석 작가라고 하면 수염 허연, 할아버지 모습을 떠올렸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나 35년밖에 살지 못한 청년이었다. 그렇게 짧은 생애에 이렇게 많은 유명 작품을 내다니 그의 천재성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여행은 참 좋은 것 같다. 특히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 역사 속 인물들을 탐구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그 누가 하든 무리하지 않고 마음의 안정과 성숙함을 안고 돌아가는 것 같다. 지나간 역사 속으로 들어가 옛날을 감상하며 의미를 음미해보는 것. 그리고 미래를 정돈해 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든 훌륭한 체험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들은 시간되면 차례대로 꼭 가보고 싶은 곳이다. 북한에서 조선시대에 대한 역사 자체를 교육하지 않았으니 남한에 와서 제일 궁금한 부분이 조선시대 조상들의 이야기였다. 조선 왕릉은 총 42기라고 한다. 그중 남한에 40기가 있고 북한에 2기가 있다. 남한에 있는 40기의 왕릉은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 북한에 남은 조선 왕릉 2기도 하루빨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남북한 국민들 서로 오고 가며 역사 유적지를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중국 베이징의 젊은 기업가들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요?
미영 씨 혹시 술 좋아하세요?
아, 네. 아, 술 좋아하냐고. 아, 네. 그럼요. 먹는 건 다 좋아합니다.
북한에 있었을 때도 혹시 술을 마셔본 적 있나요? 그때는 좀 어린 나이였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한 네. 번도 먹어본. 아, 맥주는 네. 먹어봤어요.
아, 맥주.
네, 맥주.
북한 사람들은 어떤 주종 네. 술 종류를 제일 많이 마셔요?
맥주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살았던 함경도 청진에서는 농택이라고 해가지고요. 아, 개인들이 집에서 네네네. 옥수수를로 해가지고 술을 예, 만들어서 정제를 해서 팔아요.
그렇죠.
예, 그 농택이를 가장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쌀이나 밀가루로 만드는 술, 이제 청주죠.
네.
그 밑에 있는 찌꺼기는 막걸리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서도 한때는 정말 많이 마셨었어요.
아, 근데 한국에 오니까 술의 네. 종류가 네.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많이 팔고 또 가격도 높고.
네네.
그래서 저도 뭐 꼭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주 마시는 거
네, 마셔야 된다. 아니 뭐 이렇게 마셔야 할 마시게 네. 되는 그런 네. 술자리들이 생각보다 그렇죠. 꽤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북한 주민들 중에 네. 위스키를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위스키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위스키를 네. 저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네. 저는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뭐 약간 그런 외국 이나 뭐 그런 호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때 위스키를 들고 있거나 네. 뭐 위스키라는 용 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오늘은 그래서 북한에서는 흔치 않은 듯한데요.
네.
오늘은 세계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마시는 위스키의 섬 스코틀랜드 아일라 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
그 아일라 섬 주민들 중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또, 그렇죠. 식사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이 아일라 섬의 주민들은 에브리데이 위스키. 에브리데이 위스키. 위스키가
날마다
인사라는
위스키.
거예요. 이게 인사라는 거예요. 손을 흔들면서 지나치면서 에브리데이 위스키 하면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매일매일 농태기
그렇죠.
이렇게 인사한다는
뭐
얘기인 거잖아요. 어머 세상에.
왜 그러냐면 이 네. 아일라라고 하는 섬은 스코틀랜드 서남쪽에 있는 섬인데요. 크기는 서울 정도, 평양보다는 좀 크겠죠.
네.
그런 정도 섬인데 3,000명밖에는 안 삽니다.
야.
근데 이제 이 3,000명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위스키를 제조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지금 천만 명이
그런 거죠.
살고 있잖아요.
거기는 3천 명 사는데.
여기는 3천 명 사니까.
네, 띄엄띄엄 살긴 하는데 대부분이 술을 만들고 있다. 위스키를.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사람들이
네.
여기에 몰려가서 그 위스키 만드는 장면을 보거나 또 위스키를 마시거나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를 위스키의 성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행하고 싶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얼마나 좋은 위스키를 팔길래 위스키의 네. 성지라는 말까지 네. 붙은 거죠?
그 세계적으로 위스키가 뭐 여러 종류이겠지만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름이 좀 저도 어렵네요. 이 아일라섬에서 만드는 위스키는 싱글 몰트라는 위스키인데 이 아일라 위스키가 전 세계 위스키 품평회에서
네.
아주 자주 최우수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단히 품질이 좋은 위스키고요.
그렇군요.
싱글 몰트 네. 위스키는 100% 보리로 만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보리로 만든 술이죠.
네.
그래서 다른 증류수 것과 섞지 않는 위스키고요. 100%니까요.
네.
1800년대 이전에 세워진 9개의 증류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그 가운데 7개가 여전히 지금도 그 증류수가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200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증류수가 이제 하나 더 있어서 지금 8개의 증류소가
네.
있고요. 어쨌든 산업혁명 이후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는데요. 근데 이 마을은 이 섬은 세상이 여전히 바뀐 지금까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술을 빚고 있는 네. 위스키를 빚고 있는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왠지 이렇게 머릿속에 저기 영화 같은
그러네요.
그런 유럽의 마을이 이렇게 쭉 연상이 되는데 무엇보다 궁금한 건 이 네. 아일라 섬 싱글 몰트 위스키 맛이 어떤 맛일까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네요.
지금 일단 보리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리로 술을 만들면 어떤 맛일까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보리로 맥주를 만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네요. 위스키인데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한대요. 해초를 태운 듯한 향이 나고
네.
혀끝을 스치는 짭조름함이 있고 또 네. 파도 같은 알싸함이 느껴진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일라 위스키를 한 모금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 바다가 입안에서 출렁인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다의 네. 맛을 내는 비결, 그러니까 위스키의 가장 큰 특징, 이 섬의 바다의 맛이라는 건데 그렇게 바다의 맛을 내는 비결은 아일라의 모든 증류소는 바닷가에 있대요. 그래서 위스키가 대서양 바람을 이렇게 품게 하기 위해서 위스키를 담는 참나무 통이 있잖아요.
네네.
보통 참나무 통에 가득 담아서 위스키를 네. 이제 발효를 시키는데 이 참나무 통을 다 바닷가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바람을 맞힌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짧게는 1년부터요. 이 참나무 통이 바닷가에서 바다 바람을 맞게 하는 게
네.
길면 100년 동안 바람을 맞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스키 이 참나무 통에 바다 향과 갯벌의 내음이 다 배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다 보니 보리술이긴 하지만 위스키에서 바다 내음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바다 내음이 나는 위스키라.
네네네.
어떻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네. 맛이 정말 더
궁금하죠.
예, 더 네. 궁금해집니다. 진짜 네.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뭔가 열과 성과 정성이 듬뿍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공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아일라 위스키는 네 단계 과정을 거친대요. 첫
네.
번째는 일단 보리를 발화시켜서 말리는 작업. 두 번째는 여기에다 뜨거운 물을 섞어서 발효를 시킨대요.
네.
이건 다른 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증류를 해서 도수 높은 맑은 술을 뽑아내는 것. 이게 이제 증류 과정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일단 참나무에 딱 넣은 다음에 참나무 통에 숙성을 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네 단계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걸 이 숙성 과정. 참나무 통에 넣어가지고 바닷가에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심한 경우 한 막 몇십 년씩
네.
이렇게 숙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위스키가 네. 색깔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랬지? 황금색이
맞아요.
나잖아요.
황금색이죠.
약간 오렌지빛도
맞아요,
돌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게 어떤 뭐 색깔을 넣는 게 아니라 숙성의 과정에서 그렇게 색이
같아요.
변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100년이면 진짜 세상에.
놀랍죠.
네, 할아버지가 담그고 손주가
네.
네, 꺼낼 수 있는 그런 거네요.
네,
위스키는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네네.
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마실 때 보면
맞아요.
다들 이렇게 향을 한번 훅 맡고 그다음에 한 모금 이렇게 머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아일라 위스키는 어떤 향이 나나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리로 만들었고 바다 맛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맛은 바다 맛이고.
네, 근데 이제 그 향을 이제 바다 향도 나고 바다 맛도 날 텐데 그 바다 향과 함께 이 아일라 위스키의 향을 또 하나 내는 것은 이 숯이라고 합니다. 숯, 숯향이 난대요. 그래서 아일라 위스키의 독특함을 결정하는 이제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이 숯이라는 건데
네.
거기에서는 이걸 피트라고 부른답니다. 피트.
이탄,
한자어로는 이탄인데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래요. 그 이끼라든가 해산물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내륙에 여러 개 여기저기에 이제 산에 그런
네.
게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 쌓여가지고 그런 게 있는 약간 탄가루 숯처럼 이렇게 쌓여 있대요.
네.
그 섬 여기저기에. 그래서 이 이끼와 해산물로 쌓여서 만든 이 탄가루를 보리를 말릴 때 이 향을 이 불을 이용해서 보리를 말리는 거예요. 그 탄으로 불을 피워서 보리를
네네.
말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약간 약재 냄새 비슷한 이 독특한 숯 향기가 보리와 함께 섞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위스키의 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우리가 고기 구울 때 숯불에 굽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 그런 것.
그래서 약간 불맛과 숯향이 같이 고기 입히면
그런
어묘한 네, 맛이 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 보리를 이 숯 숯향, 그러니까 그 석탄 숯으로 네, 예, 예. 어, 향을 내서 보리 향과 숯향이 섞이도록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네. 참 이거는 근데 굉장히 음미하면서 마셔야겠네. 이 그러겠네요. 향을 그냥 이렇게 진짜 마셔서 꿀꺽꿀꺽 삼키면은 네.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보리 맛도 느껴야 되고 바다 맛도
바다 내음도 느끼고 숯향도 느끼고 이건 느끼면서 못 느끼면 어떡해.
입에 물고 한참은 있어야겠네요.
네, 그래요. 이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네. 명품 술 아니겠어요? 예. 네, 그 이런 술은 즐기는 방법도 네. 진짜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꿀꺽꿀꺽 사발에 넣어가지고 이런 거 말고
그러네요.
좀 즐기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저도 잘 네. 모르겠지만 입에 물고 한참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 아일라 위스키를 그래서 이 피트향, 아까 그 숯향을 강도로 해서 네. 단계를 나눈대요. 제일 약한 게 이제 숫자로 한번 0에서 3 ppm 정도 이게 이제 정확하게 단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성분의 농도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ppm. 근데 네. 향이 약한 0에서 3도 정도로 향이 약한 브릭 라디라고 하는 위스키가 있고요.
네.
이것의 수백 배 거의 한 258도나 되는 옥토모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한 위스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도 좋고 향도 좋은데 술 마실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를 꼽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향이니까 이 향으로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결정을 하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센 걸 마시고 싶다 하면 옥토모 향을 마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리고 깔끔하고 산뜻한 네. 향 정도만 맡고 싶다 하면 브릭 라디 또는 보모어 위스키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계로
네,
구분을 해서 마신대요.
여기 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술의
단계로.
종류들이 네. 신기하네요. 보통 뭐 네. 도수나 네. 네. 이런 걸로 지금 결정된 게 이게 지금 나눠진 게 아니라
그렇죠.
향으로 향의
그렇죠.
강도로
물론 이제 도수는 이렇게. 다 비슷하겠죠. 거의 비슷할 텐데 네. 여기서는 이제 향으로도 네. 맛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향을 기준으로 선택해서 마신다고
지금
하네요.
병만 봐도요 네. 다 다른 술
그러네요.
같아
병이
같아요.
다 달라요,
네. 네. 향이 그만큼 그 향의 강도가 올라갈수록 되게 다양한 맛을 낸다는
같아요.
거네요.
네. 자, 근데 네. 술 하면 맛도 중요하고 향도 중요하지만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뭘까요?
또 있어요. 글쎄요,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실 네. 술 마실 때 사람들이 나는 술은 좋아하지 않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마신다.
그런 말 정말 저잖아요. 저 제가 뭐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죠. 그 분위기를 네. 결정하는 그쵸, 그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죠.
그쵸.
누구와 마시느냐
네, 네.
이게 술 맛을 좌우하는데 이 아일라 섬 사람들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밤마다 모여서 이제 위스키를 서로 홀짝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젊은이와 노인 중 누가 더 위대한가?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아요. 3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다 그래서, 친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길에서 만나면 아까 에브리데이 뭐 위스키라고 그랬잖아요.
에이.
그래서 오늘도 한 잔 할까? 이렇게 이제 눈을 찡그리면서 서로 눈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만날 때마다 이제 이 섬에서는 우리는 건배라고 부르는데
네.
거기서는 슬렌체라는 말을 쓴대요.
아. 그러니까
마시면서 인사로 슬렌체 또는 에브리데이 위스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사실 거의 일주일에 자주 모여서 네. 3, 4, 5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동네 사람이 모두가 술친구인 그리고 모두가 너무나 잘하는 편안한 사람. 얘기의 주제도 너무 재밌죠? 젊은이와 노인 중 누가 더 위대하냐.
네,
이런 얘기를 한다.
절대 결론이 나지 않는.
네.
아니, 그래도 네, 주먹 따짐은 안 하겠죠.
그러겠죠.
아니, 이분들은 네. 왠지 늘 약간 취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에브리데이 위스키를 하다 보면은 네. 깰만하면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네.
야, 사실 술이라는 게 만드는 방법이나 시간에 따라 정말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험도 했다고 그러네요. 아드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2014년에 미 항공 우주국과 함께 이 중력이 위스키 맛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까지 분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네.
만드는 위스키, 지구에서 만드는 위스키
네, 네.
똑같은 참나무통을 각각 2년 6개월 정도 숙성을 해봤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실험자들 다 모아가지고 맛을 보게 했대요.
네, 네.
당연히 어떤 술인지는 얘기 안 해주고
네.
그랬더니 모두가 똑같은 통나무에 2년 6개월 똑같은 기간을 숙성했는데 맛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가한 사람 모두가 서로 다르다고 마시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해요. 그런 걸 보면 위스키는 어디에서 만드느냐 이게 또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일라 사람들은 아일라 위스키를 아일라만의 중력, 아일라만의 바람, 아일라 섬의 바다, 그리고 아일라 사람들, 인간이 만든 우주에서 가장 맛있는 술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그러네요. 대단하네요. 네네네네. 진짜 근데 그런 게 진짜 이게 주변 환경에 따라 맛의 차이가 정말 클 수도 있구나. 네. 저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진짜. 네,
그래요. 네. 북한에서도 술 좋아하는 사람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요즘 같은 이렇게 좀 선들선들한 바람이 그러네요. 부는 날씨, 진짜 한 잔 딱 하기 좋은 날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런 날 네. 농태기 중요하죠. 농태기도 네. 맛있겠지만,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이 아일라 섬의 네. 위스키를 숯 향기와 바다 내음이라는 위스키를 맛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저는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사실 한국에도 명품 술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맞아요. 뭐 개인이 뭐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오던 그 술 방법을 잘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하나의 그 브랜드 같은 걸 네, 만들어내신 네.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북한 주민들도 이게 술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농태기를 그러네요. 만들고 있지만 네. 그 방법들을 좀 계속해서 좀 잘 차곡차곡 정리를 해뒀다가 네. 나중에 뭐 진짜 함경도 청진만의 누구의 뭐 맞아요. 술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맞아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맛도 좋고 향이 좋다면 네. 이런 것처럼 네. 그 아일라 섬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막 1년 내내 몰려들고 있잖아요. 북한에 그 술을 마시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진짜 세계와 소통하게 되면 세계에는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네. 내 입에는 절대 안 맞는 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북한 주민도 네. 그 아일라 섬의 황금빛 위스키, 바다 위스키를 또 맛보는 날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스코틀랜드 아일라 섬의 정말 명품 위스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북한에도 명품 농태기가 만들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네. 지금까지 달려라 세상 밖으로 이광백 대표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생각하며 이신작측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1400년이 지났어도 대사라는 호칭이 붙은 스님이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대사. 사람들은 그에 대해 말할 때 이름 뒤에 꼭 대사라는 호칭을 붙이곤 합니다. 전국의 오래된 절들을 가보면 원효와 의상 스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드물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이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겠죠. 원효대사는 어떤 삶을 살았고 이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원효대사는 617년 신라 진평왕 시절 현재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육두품으로 귀족이긴 했지만 높은 귀족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신라는 성골이니 진골이니 하는 골품 제도로 신분을 나눠 차별을 뒀습니다. 골품 제도는 혈통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였습니다. 신분에 따라 정치적인 출세, 혼인, 집이나 옷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뒀습니다. 지방 변방의 육두품 관리의 자식이었던 원효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승려가 돼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당시 불교로 유명했던 인디아와 중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작은 나라의 스님이 어떻게 시대를 풍미한 고승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 걸까요?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원효대사는 15살의 스님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삶과 죽음에 대해 오래 고민하다 승려가 됐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34살. 당시 불교 선진국이었던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학길은 실패했습니다. 지금의 북한 지역에 있던 고구려의 국경 수비대에 잡혀 첩자로 오인받아 갇혀 있다가 다시 신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원효는 친동생처럼 여기던 의상과 함께 다시 당나라 유학길을 떠나게 됩니다. 육로로 갔다가 실패한 경험 때문인지 이번에는 바닷길을 택했습니다. 원효 일행이 당주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가려는 순간 큰 비를 만나 길가의 토굴에 겨우 몸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비를 피하다 깜빡 잠이 들게 되죠. 잠결에 목이 말라 주변에 있던 물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 보니 자신의 주변에 해골바가지가 있고 거기에 더러운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급히 토해내다가 문득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구나. 진리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원효는 그 깨달음이 자신만이 아니라 귀족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원효는 인간은 모두 부처님 마음을 가진 평등한 존재로 보고 왕과 귀족뿐만 아니라 하층민들도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 충분히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귀족과 하층민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귀족의 종교였던 불교를 하층민들도 평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을 귀족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층민들은 원효의 말을 허황된 소리로 들었습니다. 원효는 하층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더 파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커다란 박을 허리에 차고 술집을 찾아 기생들과 어울리는가 하면 공주와 결혼해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기를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부처님의 계율을 어긴 것이죠. 백성들은 원효가 자신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불교의 진리를 설파하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원효는 어려운 불교 경전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성된 마음만 있으면 깨달음을 얻고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음 세상에서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잦은 전쟁으로 고통받았던 백성들은 불교를 통해 위로받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삼국통일로 혼란스럽던 나라를 불교가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원효의 이신작칙의 노력이 불교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